제자 훈련 성장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6기 훈련생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훈련생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글자가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글자가 쓰여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각자의 상상력을 들어보게 됩니다. 저도 상상력을 발휘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회 출입 금지라고 이제 쓰여 있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훈련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문구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들과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 그 설교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뭐 안 믿는 사람 못 간다는 얘기지? 좀 웃기네. 그래서 이미 다 아는구나 해서 이제 설교를 이미 다 끝난 거가 됐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벌써 이제 다 알아차렸는데 원래 이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맨 마지막에 빵 터뜨려야 은혜가 될 텐데 해서 이미 아들에게 다 들키고 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라는 주제도 볼 수 있고요. 성령이라는 주제도 볼 수 있는데 그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심하기보다는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올까 해서 한번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목적격으로 쓰이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쓰지 않고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그럼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이 나왔나 서치를 해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 한번 찾아보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누가복음보다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9장에 나타난 세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각 마을과 또한 촌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과 권세를 주시냐면요. 그 아픈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또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후에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의존하지 말고 의존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보내신 분을 의존하라고 해서 보면 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겠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위탁하셨지만 본인께서도 직접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따라온 무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 네, 예,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이 그 헤롯의 그 자녀들이 통치했었던 곳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통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카폴리라든지 그쪽 지역은 동쪽에 있는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근처는 이제 그 총독인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를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도 갔다가 유대 지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악행을 저지른 걸 보고 세례 요한은 또 그것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목이 잘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오늘 11절 말씀 보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귀신이 제어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런 소문이 또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강한 힘으로 한 명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살아서 또 움직이는구나 해서 너무 황당해서 당황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죽이고자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약간 그 옆 동네로 옮기십니다. 옆 동네가 아까 보시면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거리상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지역이 벳세다 지역으로 옮기시게 되죠.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젠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이젠 그 주위 지방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선포를 하고 전파를 하고 이젠 오병이어 기적도 그 이후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또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그 변화산 사건에 그 본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그냥 기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이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보여주고 싶었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 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변화산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뭐 헬몬산인지 어디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산에서 이젠 그 일어난 사건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읽기 전에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서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러면 죽기 전에는 누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걸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건지 아니면 서 있는 자들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건지 몰라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그냥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몇몇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죽기 전에라는 표현은 실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젠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 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변화산 사건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디오로도 봐야 되지만 모션으로도 봐야 되지만 오디오로도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어떠한 그 황홀함 너무 좋아서 행복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으로 가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자 된 두 명이 외근을 나옵니다. 어디로 외근 나오냐면 변화산으로 외근을 나오죠.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그 자로 모세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신 그 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그들이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디오는 그게 끝입니다. 뭐 소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소리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에 와서 이젠 오디오가 어떻게 켜진 거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아버린 거죠. 네. 졸아서 그 이야기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문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못 들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무튼 그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졸다가 일어났는데 그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또한 엘리야와 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내용은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그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에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든지 제자들도 죽이고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치열함 속에 그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와, 빨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그 나라만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죠. 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전히 그 안에는 무지, 제자들의 무지, 무능, 그리고 서로 다툼,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누가 더 그 관계 있는 사람이냐, 그걸로 매일 싸우고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이죠, 십자가.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무리들 중에, 이 무리가 아까 말했었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데, 그게 변화사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별개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따라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십자가는 그냥 한 번만 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지고 완료된 게 아닙니다. 이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반복해서 지는 것이,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라,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들은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입니다. 아멘. 그냥 어떠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어떠한 평안하고 그러한 것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가 아니라, 치열함 속에, 전쟁과 같은 그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인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 때 천국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천국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면 IMF가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도 사업도 망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정치 선거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낙선을 하셨죠. 그때도 여전히 낙선하시고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빚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고3이지만 신문 배달과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도 가고 싶지만 이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서만 내보자 해서 이제 원서비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해서 어플라이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합격 통지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합격 통지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내 자신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근데 저희 식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생으로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손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한 분이 30만 원씩 모아서 이제 저에게 학비를 주셨습니다. 고모들만 주셨어요. 예. 7분이 고모인데 7, 3에 21, 210만 원 학비를 내고 이제 서울에 7만 원을 가지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학비는 해결이 됐는데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동아리 방, 또 이제 뭐 친구네 집 빨래해 주면서 얻어 살고. 그런데 이게 돌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가니까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 와,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짜로 잠을 재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서 잘게요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락방에서 자면 좋은 건 있는데 매일같이 기도회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11시마다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기도회를 참석을 못하면 그 다락방에서 잘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1시마다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용현동에서 주안까지 그 350원이 토큰이 350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걸어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고픈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 학익동을 지나요. 학익동은 음란한 곳이거든요. 그 지날 때마다 막 이들과 싸우자라면서 지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겨내면서 이제 아무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면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실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천국 좀 보여줘 보세요. 천국에 가면 그 이 동아리방처럼은 안 생겼겠죠. 아니면은 뭐 그 친구네 집처럼 눈치는 안 보겠죠. 내 집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락방처럼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으니까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소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금식하면 천국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금식도 해보고 오살리 기도도 가보고 하나님 제발 천국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고 막 금식하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회의감이 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울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한참 이런 울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이야, 너가 정말 그 천국을 보고 싶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그 천국 한 번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천국은 그냥 비지터, 그러니까 방문객으로 오고 싶니? 아니면 백성으로 오고 싶니?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방문객으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 원해요 하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소망하지, 천국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결단을 했냐면 한참 후에 이제 이 설교 제목이 그때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일까요? 아니면 은면류관일까요? 개털모자일까요? 아니면 뭐 집은 뭐 침대는 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 얘기하는데 길거리는 다 금이라는데 뭐 막 그럴까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있던 뭐가 있던 저에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문 앞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쓰여져 있을 때 나는 당당히 그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관계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미 안토니 호쿠마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더라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우리는 긴장감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고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히 저는 너무 은혜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구나.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리에 분명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이번 특새 기간에 많은 간사님들과 또한 리더분들과 진원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커피숍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8시만 되면 막 시계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가기 싫어서. 그래서 1분만 더 있다가 할게요, 1분만 더 있다가 할게요 하다가 지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있으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또 회사 가면 치열하잖아요. 가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로 치열하게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요. 또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을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는 십자가와 반드시 관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치겠죠. 오늘도 힘들겠죠. 오늘도 치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이 글귀가 만약에 보인다면 당당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그 단어 앞에서 주님 저 왔어요. 아, 수고했다. 힘들었지? 네, 조금 힘들었어요. 아, 수고했어. 그래 잘했다. 근데 그 2017년도에 제가 미얀마에서 만난 그 아이 왔어요? 아직 모르겠네. 아직 안 왔네. 얘기하면 저 좀 외근 좀 보내주세요. 저 가서 좀 전도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를 향해서 미얀마로 향하고요. 또한 제주를 향하고요. 일본으로 향하고요. 또한 대만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처럼 살아가시고 또한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
일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많이 있네요. 현상만 보고 현상에만 우리가 심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양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비디오 안에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비디오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디오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동반됩니다. 십자가와 관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답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임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